죄가 놓인 인권보호법은 64페이지 보시면 생존권, 경제권 보호를 위해서는 이제 공적연금, 경제활동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요. 그다음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돌봄 사업을 이것을 운영함으로 보호해준다. 세 번째 우측에 65페이지 보시면 교육문화권 보호를 위해서는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고 여가와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한다든지 평생교육원을 이용한다든지 경로당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경로당에 프로그램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해 놓으면 좋습니다. 저도 일부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해 놨습니다. 이제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사. 1급과 2급이 있는데, 과목을 이수를 해야 돼요. 몇 과목을. 한 대학 졸업하고 한 10과목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과정은 한 5과목만 하면 되니까. 해서 취득이 났는데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문화권 보호를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이제 여러 가지 복지관 활동 경로당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보호를 위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권 보호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지역사회화하고 접근성, 통합성을 강화해서 개인 사생활 보호,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주거 개선 및 환경 보호의 효과를 가지고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제 실제적인 예는 어떤 비영리 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조직된 회가 있죠. 뭐 IWCA 뭐 아니면 라이온스 클럽 뭐 지역에 어떤 그 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업으로 이렇게 주거 환경 그 공간 위해서 이렇게 그 도와주는 그런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해야 되냐면 중개를 잘해야 됩니다. 중개, 연계. 그러니까 어디에 자기가 서비스를 못 해주면은 다른 곳으로 이 클라이언트, 다시 말하면 대상자를 연계해서 해결해 주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다방면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프로포즈 잘 써야 돼요. 사업을 잘 따내야 돼. 어떤 그 금액을 가지고 기업복지라든지 어떤 곳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 사업을 따내서 하면 훨씬 더 유리하게 되죠. 제가 몸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대표로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한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보조를 받고, 또 급식비 받고, 또뭐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차량 지원도 받고요. 프로그램 써가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도서 이거 이제 프로그램 써가지고 받기도 하고. 또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농촌 아이들, 청소년과 이제 유초등부, 초등학교 학생들 보호하는 방과 후 공부방이잖아요. 그들에게 뭔가 그걸 보여줄, 무료로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디 탐방 여행을 가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돈안 들이고 다 프로그램 서지리 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평가가 잘돼 있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지금. 탐니에 포도나무 지역아동센터. 들어봤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재가 노인 쪽의 인권 보호적인 측면에는 정책적으로 지역 사회하고 협조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제공하고 운영하고 또 보장해주고 또 개선해주고 이런 등등이 한다라는 거죠.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덧붙여서 법령에서는 긴급전화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여기 이제 학대예방센터입니다. 노인학대신고 의무와 절차, 응급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 119에도 그 노인들에 대한 특별 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급차가 빨리 가서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줄 수 있는, 물론 일반인도 다 해주지만 노인 전용 그 뭔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속해서 시설 노인 인권보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설 노인, 시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요양원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 두 군데를 이제 보통 시설 노인 쪽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확대하자면 뭐 요양병원 이제 등등이 되겠죠. 우리는 이제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의해서 그 등급 받은 어르신이니까 시설 보호 그 대상도 아주 한정되어 있잖아요. 요양원이라든지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럼 좀 확대하면은 뭐 양로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면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그 등급 받은 어르신들이 대상으로 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 지침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그래서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공로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인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져야 되고 어떤 이유로든지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와 시설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66페이지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 해가지고 거기 점점 해가지고 박스로 채져 있는데 이 박스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번호를 한번 매겨봤어요.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홉 가지가 되더라고요. 아홉 가지. 그러니까 아홉 가지 중에서 이제 1번은 입소 전 단계고요. 그다음에 2번부터 9번까지는 입소 생활 단계 뭐 아니면은 이런 단계로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입소 생활 해가지고 퇴소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퇴소까지. 그러니까 생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생활 단계로.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입소 전 단계는 한 가지, 입소 계약 단계는 두 가지, 생활 단계는 11가지, 퇴소 단계 한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그러니까 앞에 박스에 있는 것은 뒤에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설 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 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의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이 권리선언,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선언에 이것을 권리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입소 전 단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입소전 단계. 그래서 한 가지고요. 입소 계약 계약 단계. 이것은 두 가지고요. 또 생활 단계. 이건 11가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퇴소 단계는 한 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기록해 놓냐면은, 메모를 해 놓냐면, 입소전 단계라고 그 옆에다가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중간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이 책을 살펴보는데 상당히 쉬워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먼저 입소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입소 딱 하기 전에 계약을 해야 되겠죠. 입소 전 단계 한 가지 할 일이 있고, 또 계약 단계 두 가지 할 일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 입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인권이 이렇게 침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 11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하시든지 집으로 가신다든지 하면 퇴소할 때 한 가지. 퇴소할 때 입소 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퇴소할 때는 이걸 주목해 보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입소 전 단계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자, 이 한 가지지만 다섯 개로 이렇게 쭉 나눠야 되는데 아주 잘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정보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1번을 보시면 시설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 예를 들어서 뭐 주소가 어떻고, 위치가 어떻고, 운영은 누가 운영을 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서비스 내용을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이걸 공개해라, 라는 거죠, 공개. 그 다음에 공개를 했으면은 어떻게 공개를 하느냐?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인터넷,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 매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기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공개를 해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관이다, 이런 시설이다. 여러분이 이제 가령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병원 진료를 받고 싶은데 어떤 부분에 코를 받고 싶다, 피부의 진료를 받고 싶다, 아니면 뭐 소화기, 내장에, 어떤 장에 어디 있어가지고 진료받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인터넷으로. 아, 이렇게 의성에는 어느 병원이 내과가 어디 있고, 이비인후과가 어디 있고, 몇 개가 어디가 있고, 그런 거 검색해보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또 아니면 대구에 무슨 병원, 1차 병원, 2차 병원 하면은, 아, 이번에는 가면은 의사도 공개를 해야세요. 무슨 전문인지. 어떤 연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나온다고요. 그걸 검색해가지고 내가 진료를 예약도 하고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에게 하나의 홍보적인 건데 칠곡, 대구 칠곡, 그러니까 옛날에는 칠곡이었지만 대구로 들어가죠. 북구. 여러분이 가톨릭 피부과 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래됐어요. 원래 나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했던, 거기는 1차 진료 기관이어가지고 누구든지 가면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전국에서 옵니다. 오래됐어요. 카톨릭 병원 바로 뒤에 카톨릭 피부과 의원이라고 있어요. 피부과 병원인데 거기는 진료를 요 근래에 몇 시부터 하냐면 8시 반부터 진료를 해요. 그리고 홈이 11군데가 있어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접수는 8시 반부터 하는데 8시 반부터 접수해가 8시 반에 진료하더라고. 그러니까 8시쯤 가면 벌써 막 번호표 뽑아가지고 하는데 그 진료받은 그 홈이 열몇 개가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1분 만에 빨리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일찍 가면은 뭐 10시 전에 다 마치고 나올 수 있어요. 요 근래 같은 거. 그런데 거기는 나환자들이 많이 피부 이런 데서 안 되면은 거기 가면은 잘 나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왜 그러냐면 제가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거기 가니까 한 달 만에 나왔거든요. 그러지 너무 막 아픈 거예요. 눈썹도 있는데도 아프고 막 그래서 갔더니 그 조직 검사해가지고 대상포진 초기가 왔네요. 약 먹으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약 먹고 나왔어요. 좀 덜 아팠어요. 빨리 발견해가지고 대상포진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런 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정보 하나 드리자면 이제 내가 이 병명을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대구에 영상의학과 병원이라고 있어요. 사진만 찍어요. 촬영만 해요. 그러니까 그 MRI라든지 뭐 특별하게 이렇게 일반 병원에서 안 하고 영상만 찍어가지고 영상 해독만 해가지고 병원은 거기서 소개를 해줘요. 어느 병원으로 가라. 어느 병원. 제가 막 너무 손이 저려가지고 아프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어떤 지인이 대구에 영상의학과 병원을 가라 그런 거예요. 거기 갔더니 사진 찍으니까 CD를 주거든요. 이제 다 찍어가지고 해독을 해줘요. 해독을 해주는데 모기 디스크, 모기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가라 소개해 주대요. 어디 사시는데요? 그러면 A, B, C, D가 있는데 골라 잡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CD를 가지고 딱 갔더니 병이 나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건 뭐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은 대구나 서울 대구보다는 서울 쪽이 좀 의료적인 표현에는 훨씬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병원을 잘 만나야 돼. 안 그러면은 고생 해가지고. 또 오진도 있고요. 요즘도 그죠? 어쨌든 지금 다른 이야기가 갔어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카페 블로그 메신저 기관 홈페이지 같은 온라인 정보를 통해서 상시 공개해라라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보호자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책자입니다. 리플렛. 세 번째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 정보 수집을 위해서 시설을 방문한 경우 라운딩하고 이제 안내 받을 때는 책자라든지 유인물을 이제 제공해서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히 임해야 된다. 요즘 참 잘해요. 요양원에 가도 그 상담실 있어가지고 친절하게 다들 잘해요. 다들 잘합니다. 그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 네 번째는 성실히 답변해라. 보호자가 정보를 요청했을 때 또 그 피해가 발생되는 범위에서 확실히 하도록 하라. 정보를 요청할 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정보 제공에 대해 제3자, 동료 생활 노인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자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을 선택하는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 정보, 허위 광고, 뭐 이런 거 조심하라. 사실, 허위 광고도 있고, 그, 다단계, 그런, 하여튼, 요즘에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가려서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요양원에는 다 안 좋은 줄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좋은 요양원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고, 특히 이제, 어르신이 안 가시려고 해요. 입소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방법은 이럴 수도 있겠죠. 한 달만 지내보시고 정 불편하시면 집에 가시도록 하시죠라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일주일만 지내보신다든지 어떤 조건부를 달고 그리고 매일 내가 아부 와서 문안 드릴게요 하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심하도록 이런 것들이 참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입소 전 단계입니다. 입소 전 단계. 여러분, 이제 잠좀 깨라고 제가, 잠이 아니라 집중 좀 되라고 여담 하나 해드리죠. 뭐냐면, 제가 어제 라디오를 딱 들었는데,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장 상사가, 자기에게, 직원에게, 여보게, 내 요번에 결혼식 축의금을 안 가져왔는데, 좀 대신 좀 내주라. 내 나중에 줄게. 그래가 안 주는 거야. 직장 상사가 이런 경우. 또두 번째,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친구한테 막 돈을 막 엄청, 그것도 큰 돈이 아니야. 그냥 몇만 원, 10만 원 미만, 뭐 5만 원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번 빌려가지고 갚지를 않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갚으면 그대로 놔둬요? 받아야 돼. 어떻게 받아요? 받는 방법. 아나운서가 그거 많이 웃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받으면 좋겠어요?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돈 뗐다. 돈을 뗀게 아니라 돈을 안 준다. 빌리는데 차용했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야, 돈 내놔라. 그럼 돈 내놓습니까? 어떻게 받아낼까요? 모르지요? 예? 아, 반대로 빌려. 눈치채고 안 빌려줄까? 친구 받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했느냐? 밥 먹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밥값을 대신 내게 한다든지. 지갑 좀 보자 그래가지고 그 지갑 있는 대로 뺏으래요. 안에 있는 현금. 여담입니다만은 어쨌든 뭘 사게 해가지고 우리 그 선생님 말한 것도 돼요. 대신 또 다시 빌리는 거야. 참 애매하겠죠, 그죠? 안 그럴 수도. 어쨌든 인생 살아가는데 그게 뭐잘 좋은 방법인지 안 좋은 방법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누구나 돈을 이렇게 차용해 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친척도 마찬가지면 내가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면 상당히 마음 편한데, 누가 그렇습니까? 그 보통 돈이 아닌데. 그런데 참이 금전적인 문제 가지고 상당히 가정적으로 또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참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돈 거래하는 거, 이게 참 조심하는 일들이 많겠죠. 자, 여담이었습니다. 자, 입소 계약 단계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한 권리, 그 다음에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그러니까, 정보를 충분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지금 입소 계약할 때, 앞에 있는 입소 전 단계하고 비슷한 내용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그리고 스스로,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먼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권리는 입소 계약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 계약, 그러니까 뭐 계약 기간이라든지, 급여 내용이라든지, 또 비급여 항목이라든지, 또그 밖에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식비는 얼마며, 한 끼당 얼마며, 또 비급여 항목이며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두 번째, 노인의 권리, 시설에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 절차라든지 운영 규칙, 규정, 기관 라운딩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런 곳에서 생활한다고, 그리고 어르신이 온돌방을 사용할 수도 있고 침대방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운영 규칙은 이렇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보여주는 거죠. 제 계약 단계에 그래도 계약하겠습니까? 그러게 되겠죠. 그리고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공유도 돼야 된다. 뭐 종교의 자유라든지 뭐 어떤 애출, 애박의 자유 뭐 등등 통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되겠고 공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이제 입소 계약 단계는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이게 뭐냐면은 존중의 자, 본인 의사, 어르신의 본인 의사를 분명히 존중해 줘야 되지. 가족이 막 대신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입소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최소 아주 본인의 그 어르신의 계약 과정에서 분명히 자유롭게 표현되고 존중하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두 번째는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또 그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연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돌봄이 어려울 경우로 예상되는 노인을 배척하는 등 편의에 의해서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 노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또 의료적인 서비스가 더 필요하거나 입소 정원 초과 등 합리적인 사유로 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렇게 다른 그타 시설을 소개하는 등또 공백이 서비스 공백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당사자, 보호자, 시설, 어르신 이렇게 거기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성격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끝으로 계약을 했으면은 꼭 당사자들이 각한 부씩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뭐 건축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그 시공업자하고 계약을 구두로 해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돈을 뭐 언제 빨리 달라 뭐 자재가 어떠니 이래서 제 서면으로 계약서를 제가 만들었어요. 1차 대금 지분 1차 몇 퍼센트, 며칠 날 얼마를 준다. 2차 며칠 날 얼마를 준다. 그리고 공사가 다 됐을 때 얼마 준다. 그것도 다 쓰고. 그다음에 뭐 해준다.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놓으니까 훨씬 수월해요. 그걸 안 해놓으니까요.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좋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요. 어쨌든 이렇게 계약서를 하고 서명을 하잖아요. 서명을. 서명. 그러니까 입소 계약 시 당사자의 그 어떤 서명 후에 당사자의 각부 한 부씩에서 보관을 하도록 한다. 아마 요양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계약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소 계약서. 자, 이제 입소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르신이 생활 단계 11가지를 계속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이렇게 이제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요게 이제 그 어떤 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생활 단계 그러면 생활을 하면서 있을 법한 일들을 상식선에서 다 풀어나가면 만약에 그 공부에서 좀 인지가 덜 됐더라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주 책을 읽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그래가지고 일곱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리고 이제 포기하기가 딱 쉽습니다. 와,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받을 선택할 권리. 이게 긴, 이거 제목만 외우려고 해도 힘드는데 또 일곱 가지가 또 있네?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걸 줄이면 돼요. 첫 번째 생활 단계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개별화. 무슨 화? 예. 그러니까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개별화된. 개별화만 생각하면 됩니다. 개별화. 자,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한 권리를 뭔가 일곱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만약에 서비스 변경 요청이 오면은 반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거예요. 어르신의 욕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욕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서비스 계획도 하고 했는데 또 어르신이 안 맞아. 그러면 또 수정해주고 또 반영해주고 이게 권리를 채워주자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개별화니까 뭡니까? 강요나 강압에 아닌 자유선택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하자. 그러려면 사전에 설명을 해야 돼. 말도 없이 강압적으로 어르신, 여러분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요양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거리를 위해서 오늘은 고구마를 캐러 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설명을 해야 돼. 왜 이게 운동을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한 어르신은 가만히 계시고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만 할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래 할 사람이라고 선택하고 권리를 이 선택이 진행되어야 되지. 강압에 의해서 막 강요를 해서 노동권 착취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욕구가 반 이제 욕구를 가지고 어르신이 뭘 개별화해 가지고 뭘 요구를 했어요. 근데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때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늦어지면은 그게 필요하다 할 때는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이게 개별화입니다. 네 번째는 개인 물품입니다. 사물, 그러니까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자. 생활실에서. 이게 참, 이것도 참 바람직하죠. 개별화. 개별화된 사물함, 개별화된 물품들을 설치하거나 또 이용하는 걸 허용하자. 개인 생활 방식, 뭐, 예를 들어서 머리 모양이라든지, 아, 이럽니다. 막 강제로요. 요양원에서 그런 일이 좀 드문 일입니다만은 어르신들 막 머리 잘안 감으려고 하고 머리 모양 막 여장 어머님들 막 하기 때문에 막 강압적으로 어머님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해서 전부 다 단발머리 막꽉꽉잘다 자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물어봐야 되다. 그렇죠. 머리 모양이라든지 옷 같은 것도 참 여러 어르신들 까다롭잖아요, 사실. 다 욕구 맞을 수가 없어. 막 어떤 어르신은요, 정말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어르신 있어. 여름이 됐는데도 막 겨울옷 입고 나오시고. 왜 겨울 오니까 이 색깔이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됐어요, 반대. 겨울인데 막 추운 옷을 입고 나오시고. 뭐 그러죠.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양원에 별별 어르신이 다 있겠죠. 그죠. 그러니 거기에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게 개별화 시키자는 거죠.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자기 결정이 선택이 어려운 노인들은 올바른 선택. 아무래도 인지 능력이 좀 저하되고 또 인지력이 안 되신 분들은 자기 결정할 수 없는 어르신이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호자라든지 또그 어르신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개별화하는데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노인 및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요구를 했을 경우에 가장 부합되는 정보를 제공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자. 그러니까 일단은 입소해가지고 생활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개별화. 그 개별화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생활, 안전한 생활 환경이 핵심적인 단어겠네요. 안전한 생활. 무슨 환경? 안전.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그러니까 안전 문제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그 화재 사건 38명 사망했는 소식 들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 그 소식 듣고요. 우리 공사장이 막 불꽃 튀고 하니까 겁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어쨌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한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은 휠체어라든지 보조기구, 지팡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 이렇게 이동할 때 움직이는 이런 것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지들이 많죠. 그래서 거의 다 요양원이라든지 요양 공동생활 가정 가보면 문턱이 없어요. 그 문턱을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걸려서 낙상되거나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치실까봐 그런 걸 문지방 문턱을 없애죠. 또 계단이라든지 뭐 조명관계라 이런 거 다 참 주의를 하잖아요. 그래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이런 것들을 신체 기능 고려해 가지고 생활 환경을 주거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이건요, 그 시설 허가 낼 때부터 다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요양원에는 다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깨끗하고 아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온도, 습도, 소음, 채광, 조명, 청소 상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습 가시면은 꼭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일 먼저 청소를 할 겁니다. 어디 가나 그래요. 실습 가면 뭐 청소 안 하고는 요양보호 직원이 가가지고 먼저 정리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요양보호사 실습 가도 청소해요. 그런데 어떤 요양보호사는 내가 실습을 하지 청소를 왔나?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아이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데 청소 안 시킬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는 위생관리입니다. 노인의 철저하자.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있어서 네 번째는 목욕, 의복, 침구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뭐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뭐 개인활동지원서비스 할 때에 그 문제점 사례들을 읽어봤잖아요. 그거 보면은 꼭 막 그냥 뭡니까? 신체활동지원서비스 할 때 뭐 세면 안 하려고 하고요, 면도 안 하려고 하고요, 또 뭐 안 한다 뭐 이렇게 전부 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이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안 씻으려고 하고요, 옷 안 갈아입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 여러분이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전염성 바이러스 이거 가장 면역성이 약한 요양원 아주 막 확진자들이 많아져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사망자도 많고요. 그런 경우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또 위생관리를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돼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상하게 조금 이제 좀 그 너무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그 둔감해져 가지고 오늘 또 주변에 보니까 차들도 많았지만 오다 보면 막 식당에서도 막 가족 식구들끼리 마스크도 안 끼고 안 나와요. 막 아예 막 그냥 이 마스크는 어디다 집어 넣고 막 동네 사람들 보면 막 같은 마을에 하면 마스크 끼고 이야기 안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크 사러 가봤습니까? 세 개 판매할 때. 예. 오늘은 이제 그 공휴일이어가지고 전 그 끝자리 번호 없이 다 살 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 그런데 그 뭡니까? 오늘 저는 날짜가 오늘 목요일 날은 제가 구입하는 날짜거든요. 끝자리.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해도 되고. 이러고. 그런데 그 오늘 저도 세 개 오늘 군에서 샀습니다. 샀는데.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 그죠? 조심해. 이 위생관리, 소방기구 안전관리. 요 근래에 산불나는 데가 많았었죠. 그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상에 대한 비상연락장치, 비상벨 등을 필요한 장소에 생활실, 화장실, 욕실들 설치해야 된다. 우리 역 교육원에도 요 화재 경보 시스템. 소화기 딱 나왔죠. 저 뒤에 세 개. 자, 그래서 문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송씨 할아버지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 오셨는데, 나이가 들어 허리도 좋지 않은데 침대를 쓰면 안 좋아진다고 하면서 집에서 이제 침대 생활을 해 오신 어르신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양원에서는 이 침대를 쓰면은 허리도 좋지 않은데 침대 쓰면 더안 좋아진다 하면서 무조건 매트리스만 깔고 덮고 자라는 바람에 할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잠도 잘안 오고 여기저기 안 쓰시는 데가 없이 투덜투덜거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상담.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 생활 단계 세 번째. 자,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개별화. 두 번째는 뭐예요? 안전한 생활 환경.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사생활과 비밀 보장. 사생활 비밀 보장. 이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관련된 거. 사생활 비밀 보장. 한 다섯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남에게 공개하거나 개인 정보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서비스하러 하는 데가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함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좋죠. 개인 정보니까. 앞자리만 좀 가르쳐 주고 뒷자리는 안 알려주는 게 좋죠. 부득불. 그 이제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구할 때는 이렇게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력서를 그 공적으로 이제 한 장짜리를 만들고 한 일곱 여덟 장짜리가 있고 이력서가 있는데 어디 뭐 특강을 가거나 이러면은 이력서 한 통, 통장 사본 한통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를 하더라고. 그러면 난 이력서에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안 써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전화 오네요. 주민등록번호까지 해야 저희들이 통장 입금하면은 뭐 어떻고 뭐뭐 무슨 떼고 뭐 어떻거나. 그럴 때는 다시 알려주더라도 이렇게 그냥 앞자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짜리로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고 어떤 센터라든 이런 데 보면은 뭐 자격증이라 이런 데 보면은 뒤에 생년월일만 나오는 게 있지만은 주민등록번호까지 나오는 게 있으면은 병원에서 어디고 딱 뒤에는 딱 가려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 정보 개인 정보 유출. 우리 교육원에서도 여러분의 어떤 정보를 유출되지 않게 조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 행정론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어요. 어떤 과제를 내줬냐면 여러분들이 그 자원, 그 행정 그 물적 자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 조사해 오도록 했는데, 그 물자 절약하기 위해서 이면지 활용을 할때 조심하자라. 이면지, 이런 이면지 할때 뒤에 뭐 주소라든지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있는 걸 이면지로 활용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소각을 시키고, 별그 탈이 없으면은 이면지로 활용. 이면지를 할 동안은 이면지 활용한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사용하잖아요. 물자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종종 보면 교육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센터에서 뭐 합격자 명단을 좀 달라, 뭐 요양보호사 합격한 사람들을 위해서 취업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정보 제공 함부로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해요. 그걸 이제 없애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두 번째는 입소 상담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관한 비밀을 당사자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앞서서 내용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건강 상태와 치료, 돌봄, 재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타인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 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노인 서비스의 증진을 위한 그 목적에 한하여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농담이라든지 흥미거리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전화 사용하는 거. 뭐 유선전화, 무선전화 할것 없이 전화 정보통신기기 이렇게 원할 때는 하도록 해드려야 되지, 여기는 전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신 우편물을 발신과 수신, 왔는데 전해주지 않는다든지 또 우편물을 보낼 수 없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다 권리침해입니다. 그래서 사생활 비밀보조, 그러니까 사생활과 비밀보장은 통신 문제, 정보 문제, 요거 생각하면 돼요. 쉽죠? 여기 문제 사례가 있습니다. 나씨 할머니가 예부에서 막이 요양원에 왔는 말이죠. 시설 방문했다면서, 아, 이 요양원 너무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야, 좋다. 그러면서 어르신이 안에 있는데 막 사진을 착각착각 찍는 거예요.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가지고, 노크도 없이.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불쾌하다. 사생활 침해죠. 그죠? 또두 번째 사례는 박씨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와상 상태로 거동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박씨 할아버지가 유일한 낙은 뭐냐면 손자도 자녀들과 얘기도 나누고 싶고, 요즘엔 다들 화상 통화해요. 손자, 손녀들하고. 돈 내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손자. 휴대가 전화도 없고 방에는 별도 전화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안 해가지고 늘 외로운 거예요. 전화하고 싶어도. 그래, 전화하도록 해주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